Very beautiful.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d like to share a presentation on the King of the North.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 시간에는 북방 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nd we're going to deal with the last six verses in Daniel 11.
이 다니엘 11장에는 마지막 여섯 절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And when we have what we call a prophecy school, which we've had several.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런 예언 연구 학교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Where we come together for a week and go through the prophecies one by one.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예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제가 강의를 합니다.
We take 10 hours to go through the last six verses of Daniel 11.
근데 흔히 제가 이제 다니엘 11장 마지막 여섯 절을 다루는데 1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In one language.
토요 없이.
So we're going to go through this in an hour.
근데 오늘은 이제 한 시간 동안 이걸 다룰 텐데.
So we're going to leave a lot out.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제가 생략해야 되겠고.
And we're going to go very fast.
이제 아주 빨리 가겠습니다.
So I hope you have your pen so you can jot down some of the notes that we'll give along the way.
자, 여러분들 이제 펜을 가지시고 이제 계속 적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James White spent a lot of time defending the King of the North, his understanding of the King of the North.
여러분, 제임스 화이트 장로는 당신이 이해한 이 북방 왕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Daniel chapter 11, James White believed the King of the North was the papacy.
제임스 화이트 장로는 이 북방 왕이 교황권이라고 믿었습니다.
And I agree with him.
저는 그분과 동의합니다.
And he would have sermons and articles where he boiled his argument down to this.
그가 계속 설교와 이제 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If the last power in Daniel 2 is Rome.
이제 만약에 다니엘 2장에 있는 맨 마지막 세력이 로마라면.
And the last power in Daniel 7 is Rome.
또한 다니엘 7장에 있는 마지막 세력이 로마라면.
And the last power in Daniel 8 is Rome.
또한 다니엘 8장에 있는 마지막 세력도 로마라면.
Then the last power in Daniel 11 is Rome.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에 있는 마지막 세력도 로마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Now, normally we would spend more time to show you why the King of the North is the papacy.
자, 이제 이 북방 왕이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지만은
But we have other needs to meet. So the King of the North is the papacy.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북방 왕 교황권이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Daniel 11 verse 40.
다니엘 11장 40절.
It begins by saying, and at the time of the end.
여기에 이제 시작할 때, 마지막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Daniel himself defines the time of the end as 1798.
그러므로 이 다니엘 자신이 마지막 때 할 때는 1798년도, 1260년의 예언이 끝날 때라고 이미 설명을 해놓았어요, 과거에.
You can show 1798 from the book of Daniel alone.
여러분, 다니엘서 한 책만 가지고도 1798년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But I'm going to keep it simple.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reat Controversy, page 356.
이 대쟁투 356페이지에 말씀하기를
Sister White says the time of the end is 1798.
여섯께서 말씀하기를 1798년도가 마지막 때 시작이다 그랬어요.
So verse 40 begins in 1798.
그러므로 이제 40절은 1798년도에 시작하는 예언입니다.
And the sequence of events just proceeds on through history.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 계속적인 역사의 흐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Until you get to Daniel 12 verse 1.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 12장 1절까지의 이 예언이 계속됩니다. 이거.
And it says, and at that time Michael shall stand up.
바로 그때에 미가엘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Michael standing up reminds us of when Christ stood up at the stoning of Stephen.
그것은 이제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신 것을 거기 상징하는 것입니다.
It's identifying the close of probation.
그것은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And Sister White's very clear that when Michael stands up, human probation closes.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십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때는 은혜 시간이 인간에게 끝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했어요.
In the Great Controversy, there's a statement where Sister White says the events connected with the close of probation and the need of preparation for the time of trouble have been clearly revealed.
대정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인간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시점과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었다. 그렇습니다.
If there's a passage in Scripture where the close of probation is highlighted more than any other, it's Daniel 12:1.
만약에 이 사람의 이 지구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데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된 장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And what Sister White is saying is that the events connected with the close of probation are clearly revealed. This is in the Great Controversy
594.
So I submit to you that the events from verse 40 leading up to the time Michael stands up are the events connected with the close of probation.
예. 대정투 594페이지 말씀하기를 인간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과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잘 제시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는데 그것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And they've been clearly revealed.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But the last part of this sentence.
그런데 이 대정투 594페이지 마지막 그 문장에 보면
Did you read the second sentence?
No.
It says but multitudes have no more understanding of these important truths than if they had never been revealed.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그리스도인들과 재림교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러한 계시가 우리에게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이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The last six verses of Daniel 11 are the events connected with the close of probation.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And those events are clear.
여러분, 아주 이 사건들이 그 가운데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But multitudes don't understand them.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And in the context here in Great Controversies, he's talking about multitudes of God's people do not understand.
여기에 많은 사람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The king of the north in this passage is the papacy.
여러분 여기에 북방왕은 바로 교황권입니다.
In verse 40 says that in 1798 the king of the south would push against the papacy. The
여기에 1798년도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를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The word push means to war against.
그것은 이제 찌른다고 하는 것은 그 대항해서 싸운다는 뜻이죠.
In 1798 the king of the south was going to begin a war against the papacy.
여러분 1798년도에 남방왕이 교황권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Now we could spend a great deal of time showing you who the king of the south is.
여러분 이 남방왕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지만은
But we don't have to.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Everyone knows what happened to the papacy in 1798.
1798년도에 교황권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There was a power that came and took the pope captive delivering the deadly wound.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권을 붙잡아서 죽게 되는 상처를 입힌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And who was that power?
그 세력이 누굽니까?
Atheistic France.
그것은 무신론 세력인 불란서였습니다.
The king of the south here in this passage is atheism.
그러면 여기에 남방 왕은 바로 무신론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And in the 1798 time period, the king of the south was atheistic France.
그러면 1798년도에 교황권에게 찌른 교황권을 찌른 그 세력은 바로 무신론 세력인 불란서였습니다.
And it begins the story of the deadly wound.
그것은 죽게 되는 상처에서부터 이 예언이 출발해요.
Seventh-day Adventists have much to say about the deadly wound.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말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에 대해서 말할 말이 많아요.
But if you're going to show a verse in the Bible where show someone a verse in the Bible that shows where the papacy received the deadly wound, where is it?
여러분, 그런데 이 죽게 되는 상처가 언제 받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절이 어디 있습니까?
It's verse 40 of Daniel 11.
그것이 다니엘 11장 40절이 아니에요?
This is where the papacy is portrayed as receiving the deadly wound.
그러므로 여기에 이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는 시점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절이 바로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And then the following verses tell the story of how the deadly wound is healed.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절들은 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은 교황권이 어떻게 그 상처가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사건들이 그 이후의 절들입니다.
In our last presentation, we referred to a quote from Spirit of Prophecy.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예언의 시간에 그 인용 구절을 말씀드렸죠.
Which says prophecy tells of a restoration of the power of the papacy.
예언은 교황권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부활하고 회복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That's what these verses are telling.
바로 그것이 이 다니엘 11장 40절 이후부터의 말씀들입니다.
They're telling how the papacy is returned to power.
이 교황권이 어떻게 다시 왕권 세력으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And In inspired poetry, the story of how the papacy returns to power begins with the very event where the power was taken away from the papacy.
그러므로 이게 이 시적인 문구에서 이 세력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 죽게 된 상처를 받는 시점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다고 말해요.
And what this verse is saying is that for the papacy to return to control planet Earth once again.
그래서 이 교황권이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자기가 컨트롤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There are three obstacles.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교황권에게 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The first is verse 40, the king of the south.
그 첫 번째 장애물은 여기 40절에 있는 것처럼 남방왕이에요.
The second is verse 41, the glorious land.
두 번째는 영화로운 땅이에요.
And the third is verses 42 and 43, Egypt.
바로 세 번째 장애물은 42절과 43절에는 애굽입니다.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We're going to keep this simple.
자, 아주 이 말씀을 제가 아주 단순하게 좀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But we're going to go backwards.
자, 그런데
at least to start.
우리가 시작할 때 반대로 거꾸로 가겠어요.
In Daniel 12:1 we see human probation closed.
자, 다니엘 12장 1절에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And the verse begins, and at that time.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12장 1절에 바로 그때에 그랬어요.
That means at the time in the preceding verses.
그러므로 바로 12장 1절 바로 전절에 있는 사건이 생길 그때에 그런 뜻이에요.
Somewhere in the preceding verses before Daniel 12:1, human probation closes.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1절에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 전에 있는 45절과 그 전에 있는 사건들이 생길 때에 은혜 시간이 끝난다고 말해요.
In verse 45.
이제 45절에 11장.
We see some symbols.
여기에 좀 어떤 상징들을 봅니다.
We see the king of the north.
거기에 이제 북방 왕을 봐요.
Place his tabernacles between two entities.
이제 두 어떤 물건 사이에 자기 장막 궁전을 친다 그랬어요.
The seas and the glorious holy mount.
이거는 바다와 물과 영원한 산, 이젠 땅이 아니고 영원한 산 사이에 자기의 장막 궁전을 친다 그랬어요.
Now what does Revelation 17:15 say the seas are?
여러분 계시록 17장 15절에 물,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Now brothers and sisters, Revelation The book of Revelation is dealing with the end of the world.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상 역사의 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And when Michael stands up and human probation closes, that's the end of the world.
미가엘이 일어나서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날 때는 세상 끝입니다.
So what does Revelation 17:15 say the seas represent?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물과 이 바다를 뭘로 상징했습니까?
The people of
the world. 사람들로 상징되어 있어요. 사람들.
Isaiah chapter 2, verse 2.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도 마찬가지죠.
Verse 2 says, and in the last days.
마지막 시대에 그랬어요, 그때도.
Once again, the end of the world.
또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And if you read on from verse 2 onward.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 이후부터 보시면.
It identifies the glorious holy mountain in the last days.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산은, 영화로운 산을 상징하기를.
As God's church.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So what is verse 45 saying?
자, 그래서 다니엘 11장 45절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It's saying that during the time period that human probation closes.
인간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말이죠.
All of mankind will be divided into two groups.
모든 인류들은 두 그룹에 다 속할 것이에요, 앞으로.
God's church.
하나님의 교회든지.
And the rest of the world.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들에 속하든지.
Isn't that what we understand as Seventh-day Adventists?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At the end of the world will be divided into two classes.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이 두 무리로 갈라질 것을 말합니다.
Those that have the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를 가진 무리와.
Those that have the seal of God.
하나님의 인을 가진 무리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Those that are saved.
구원받은 사람들과.
Those that are lost.
또한 멸망 당할 사람들.
That's what verse 45 is saying.
그것이 45절 이야기입니다.
And it's saying that the issue that divides the world is the king of the north.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와 멸망받을 사람들 사이에 그 이슈를 결정짓는 것이 누군가 하면 북방왕이라고 말해요.
The papal power.
그것이 교황권이라고 말합니다.
And that's what we understand.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It's the mark of papal authority that divides the world into two groups.
그러므로 이 교황권의 이 권위가 이 두 그룹을 나누는
And what's the mark of papal authority?
자, 그러면 이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가 무엇입니까?
The Sunday law.
그것이 일월 휴업령의 휴업령 아닙니까?
Now the next verse, verse 4, verse 1 of Daniel 12 over
그 다음에
here.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This is verse 45.
지금 이게 45절이죠. 11장 45절.
He says somewhere back here in this verse human probation closes.
근데 이 45절 있을 그 당시에 은혜 잔이 끝나고
That's verse 45 of Daniel 11.
다니엘 11장 45절.
There's nothing that I said about that verse that isn't right within Adventist understanding of end time events.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재림교회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But you need to bring verse 44 together with verse 45.
근데 이 45절과 44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Because verse 44 talks about a message.
44절은 기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A message that comes from the east and the north.
동북에서 오는 기별이 있어요.
That enrages the papal power.
그것을 그것이 이 북방 왕을 아주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And it says he goes forth to utterly destroy and make away many.
그래서 이 교황권이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라 했어요.
And if you look at the Hebrew of the Hebrew words there, it means martyrdom.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는 나가서 그들을 이제 사륙해서 죽이고 이제 그리고 순교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돼 있어요.
It's saying at the end of the world.
이것이 이 지구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There's going to be a message that enrages the king of the north, the papacy.
마지막 시대 북방 왕인 교황권을 분노케 할 기별이 나가요 앞으로.
And persecution is going to happen once again.
그래서 핍박이 다시 이 땅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And there's going to be a bloodbath.
그 다음에 이제 큰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And in the book Maranatha, Sister White says there will be many martyrs.
그래서 마라나타 책에 보면 화이프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But what is it that enrages the papacy?
그러면 무엇이 그 교황권을 분노케 만듭니까?
It's a message from the east and the north.
그것은 동북 쪽에서 오는 기별이에요.
Write down Isaiah chapter 41.
여러분 이사야 41장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Isaiah chapter 41 is dealing with Christ and His righteousness.
여러분 이사야 41장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요.
And you read it very closely.
여러분 그 장을 잘 읽어보시면.
And it says there that Christ comes from the north.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북쪽에서 온다고 설명돼 있고
and from the rising of the sun
그리고 해가 뜨는 쪽에서부터 온다고 설명돼 있어요.
The east and the north in Bible prophecy symbolize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래서 이제 동북 쪽에서 오는 기별 소문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의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Write down Revelation 7.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으로도 쓰세요.
The sealing message, the angel that brings it comes from the east.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이마에 인치는 그 인치는 기별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걸로 돼 있어요.
East symbolizes the sealing message.
여러분 동쪽에서 오는 기별은 인치는 기별이라고 성경에 상징되어 있습니다.
The Bible teaches that the east is a symbol of Christ's second coming.
그 다음에 또 동쪽에서 오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해요.
As lightning shineth from the east unto the west, so shall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주 번쩍임 같이 예수께서 오신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Sister White says,
화이프께서 말씀하기를,
soon there appears in the east.
이제 곧 동편에서
A small cloud, the shape of a man's hand.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것인데.
And the saints know that this is the sign of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그때에 성도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인 것을 알아차린다 그랬어요.
The east symbolizes the second coming of Christ.
동쪽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In Bible times, when Israel was in apostasy.
이 성경에 있어서 말이죠.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배도 가운데 있을 때
And the Lord allowed Israel's enemies to attack them, to punish them for their apostasy.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와서 주의 백성들을 이제 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실 때
They would, their enemies would first go up to the north and then come down out of the north.
여러분, 제일 처음에 그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공격할 때 북쪽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쳤어요.
Rather than cross the desert.
이제 사막을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쳤어요.
So in the geography of Bible history,
그러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이 지리적인 조건은
North symbolizes judgment.
그래서 북쪽은 심판을 상징해요.
So the message of the east and the north.
그러면 동북 쪽에서 오는 소문과 기별은
that enrages the papacy.
이 교황권을 분노시키는 그 기별은
is the third angel's message.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It's the judgment hour message.
그것은 심판이 일어난 기별입니다.
It's the message of Christ's righteousness.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에요.
It's the sealing message.
그것은 인침의 기별입니다.
It's the message that announces the second coming of Christ.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해주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And who gives that message?
자, 그런데 그 기별을 누가 줍니까?
God's church.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기별을 전해요.
And who are they giving the message to?
자, 그러면 그 기별을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어디로 어디 전합니까?
The people of the world.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Verse 44 is identifying the final warning message to mankind.
이것은 인간들에게 마지막 기별이 주어지는 때를 44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That's being proclaimed by God's church.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That enrages the papacy.
그런 일이 볼 때 그것은 이제 이 교황권을 아주 분노케
And the papacy attempts to block this message.
그때 이 교황권은 그 기별을 막으려고 합니다.
Standing in the middle of it.
그래서 그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And at that time, human probation closes.
그때에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That's the message.
바로 그것이 다니엘 11장 예언입니다.
That's the message in the story of the beast.
그것은 바로 짐승에 대한 예언이에요.
But what takes place before the message?
그런데 이 예언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사건이
is verses 40 to 43.
그게 40절부터 43절까지 얘기해요.
These verses tell how the papacy's power is restored.
그래서 바로 40절부터 43절까지는 이 교황권 짐승이 그런 일을 하기까지 어떻게 그 상처가 회복되는가를 설명하는 사건 예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Revelation 13 tells how the papacy's power is restored.
계시록 13장은 바로 이 짐승의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는 걸 설명하죠.
And then Revelation 14 tells about the message.
그 다음에 14장은 그 기별을 설명하고 있어요.
Revelation 17 tells about how the papacy's power is restored.
계시록 17장은 그 짐승의 상처가 어떻게 낫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고.
And Revelation 18 then tells about the message.
18장은 기별을 설명하고 있어요.
If you're going to understand the message,
여러분들이 기별을 이해하면
Then you have to bring these verses together with Revelation 14 and Revelation 18.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기별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과 같이 엮어서 이해하면 그 기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d what is the messages of Revelation 14?
자, 계시록의 14장에 있는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It's the three angels' message.
세 천사 기별이죠.
And today we're in the proclamation of the third angel's message.
자, 지금은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때에 살고 있죠.
A warning about receiving the mark of the beast.
짐승의 별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But there comes a point in time where that message swells into a loud cry.
근데 이 기별이 어느 시점에 가서 크게 부풀어 오르는 큰 소리 외침으로 돼요.
And the swelling into the loud cry is Revelation 18.
근데 이 큰 소리 외침이 나가는 그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입니다.
And when does that take place?
언제 그 일이 생깁니까?
Sister White's very clear.
화이프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The fourth angel's message joins the third at the Sunday law.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더 큰 소리 외침이 나갈 때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을 때다라고 말씀했어요.
So the message of Revelation 14 and the message of Revelation 18 and this message begins at the Sunday law.
그러므로 이 계시록 14장과 18장의 기별과 다니엘 44절과 45절 말씀은 바로 일요일 시험령이 날 때부터 시작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And it produces great persecution.
그 기별 때문에 교황권이 분노해서 큰 핍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And it leads to the close of human probation.
그때 인간의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And it divides the world into two groups.
그때 세상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The saved and the lost.
이러면 구원받은 자와 멸망당한
Now verses 40 to 43.
그런데 40절부터 43절까지 다니엘 11장은
It tells how the papacy returns to power.
어떻게 교황권이 자기의 원래 권한 이제 권세로 돌아오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In verse 40,
40절을 보시면
The king of the south is associated with atheism.
여기 남방 왕은 무신론 세력으로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ow do we understand that as Seventh-day Adventists?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Because the south is associated with Egypt in the Bible.
남방은 성경에서 애굽으로 상징된 세력이에요. 남방왕은.
Sometimes the word south in the Bible is translated as Egypt.
이 많은 경우에 성경 예언에서 남방을 애굽으로 번역했어요.
In Revelation 11 verse 8.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There is a city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Sodom and Egypt.
거기에 이제 소돔과 애굽 같은 성격을 가진 어떤 세력을 상징한 것이 나와요. 다니엘 11장 8절에.
Sister White comments on Revelation 11 verse 8.
화이프께서 계시록 11장 8절에서 언급하실 때.
And she says this is the kingdom of France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이것은 불란서 혁명 당시의 불란서였다라고 설명했어요.
And in the French Revolution, there were two primary characteristics of the revolution of France.
그래서 불란서 혁명 당시에 두 가지의 혁명 세력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Licentiousness.
그것은
loose morals.
도덕적인 타락이죠.
And that was written into the constitution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그들이 그러한 생활, 나태한 생활 상태를 그들의 헌법에 집어넣었어요.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 country wrote into its constitution that it was okay to marry and remarry and divorce and remarry and divorce and remarry.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괜찮다는 그런 헌법의 조항이 그때 무신론 세력인 불란서에서 헌법에 만들어졌어요.
And this characteristic of France in verse 8 of Revelation 11 is symbolized by the word Sodom.
그래서 성경 예언은 말이죠. 그 당시에 타락한 불란서 혁명 세력을 소돔이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11장 8절에.
The other characteristic of France during that time period that they wrote into their constitution was atheism.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불란서 혁명 세력 때 무신론적인 사방식을 또 헌법의 조항으로 집어넣었어요.
And in verse 8 of Revelation 11 this is symbolized by Egypt representing the denial of God of Pharaoh.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바로가 한 그 애굽처럼 이 불란서 세력이 애굽이라고 또 상징 언어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넣어서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So the king of atheism in verse 40 of Daniel 11 in 1798.
그래서 1798년도에 있었던 다니엘 11장 40절에 있는 이 남방 왕은
The king of atheism, the king of the south, the king of Egypt was atheistic.
바로 남방왕 무신론 세력인 바로 이 무신론 세력 불란서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But as history proceeded,
근데 그 역사가 계속 전개됩니다.
Another revolution came.
또 하나의 다른 혁명이 나옵니다.
That placed a new king of atheism upon the throne.
이 또 다른 무신론 세력을 왕좌에 올려놓아요.
We call that the Russian Revolution.
그것은 러시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And in 1917, there was a new king of the South.
그래서 1917년도에는 새로운 남방왕이 또 등장해요.
But the atheism of Russia was still totally opposed to Catholicism.
그 무신론 세력 남방왕인 공산주의도 이 교황권을 완전히 반대한 세력이었어요.
And brothers and sisters, when it comes to verse 40,
그래서 이런 40절을 보실 때 11장 40절
When you deal with the history connected with the war between atheism and Catholicism that began in the 1798 time period.
여러분 1798년도부터 시작한 무신론 세력과 교황권 간의 전쟁을 여러분 잘 역사에서 살펴보시면
it takes several hours to cover it.
한 몇 시간 동안 연구해야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So we are really just glossing over this.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지금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But the verse says there comes a point in time when the king of the north, the papacy,
그런데 여기에 그 마지막 때 바로 그 때가 되면 이 북방왕이
was going to sweep away the king of the south.
한때 또 이 남방왕을 갖다가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없애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e new king of the south.
이것은 새로운 남방왕이에요.
No longer France.
불란서가 남방왕이 아니에요, 더 이상.
And no longer even Russia.
러시아도 아니에요.
Russia was a single country.
러시아는 한 나라였습니다.
Verse 40 says that when the king of the south is finally swept away.
근데 여기 이제 40절에 보면 남방왕이 휩쓸려 갈 때
it would be many countries.
여기 이제 북방왕이 교황권이 많은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And Russia grew from 1917.
여러분 1917년 이후부터 러시아가 성장했어요.
Till in our lifetime it was the Soviet Union.
우리 시대에 소련이 됐잖아요. 소련이.
A confederacy of many countries.
소련 연방이요. 많은 나라가 속해 있는 한 연방이 되었습니다.
The champion of atheism.
그때 그 소련 연방은 무신론 세력이 되었어요.
And this verse says that the king of the north, the papacy, would sweep it away.
이 북방왕 교황권이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그 나라들 휩쓸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Who's the human example for Seventh-day Adventists on how to study the Bible?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대표적인 표본인 사람이 재림교회에서 누구예요?
Anyone know?
누군지 아세요?
Sister White's clear.
화이프님 분명 말씀하셨죠?
William Miller.
윌리엄 밀러.
William Miller is the example of how to study the Bible.
윌리엄 밀러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에 좋은
And she tells us how he studied the Bible.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And when he came to a point in the Bible he didn't understand.
윌리엄 밀러가 자기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에 오면
What did he do?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He took a concordance.
그가 성구 사전을 갖다 가져와서
And he found everywhere in the Bible that that word was listed.
그런 똑같은 말씀이 나온 다른 성경절들을 전부 다 찾아보면서
And he read every single place until he understood what that word meant.
그 똑같은 언어가 사용된 곳들을 찾아서 다 읽어보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지나지 않았어요.
And then he moved forward.
그 다음부터 계속 진행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verse 40.
여러분, 그래서 이 40절은
It says that when the king of the north returns and sweeps away the king of the south.
그래서 북방왕이 돌아와서 남방왕 여러 나라에 들어갈 때
It brings with it three things.
세 가지를 가져와요.
Chariots, horsemen, and ships.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들어와서 칩니다.
If you take your Bible concordance,
여러분들 성경 성구 사전 가지고 연구하시면
It's very easy to see what chariots and horsemen represent
여러분,
in the Bible.
여러분 병거와 마병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명해요.
It represents military strength.
그것은 군사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And ships represent economic strength.
배는 또한 경제적인 힘을 상징해요.
But here's the key to this verse.
그래서 여기에 이 아주 열쇠가 있어요. 이 절에 있어서.
Brothers and sisters, Seventh-day Adventists know the history of the papacy.
그래서 재림교회는 바로 교황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And the Bible and history teach something very specific about the papacy.
성경과 역사는 교황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One of the characteristics about the papacy is that it never has its own army.
역사를 보면 교황권은 그 자체가 과거에 한 번도 자기 스스로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Yet this verse says,
그런데 여기에 성경절을 말하면
When the papacy sweeps away the Soviet Union,
이 교황권이 소련을 갖다 칠 때
It brings with it military and economic power.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쳐서 없앤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Now, 4 or 5 weeks ago,
여러분 한 4, 5주 전에
They buried Ronald Reagan.
여러분, 로널드 레건 대통령을 장례식을
And they brought that history back out for us all to look at.
그때 우리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역사를 다시 재조명할 수 있었어요, 그때.
Are you familiar with the quote in the Spirit of Prophecy?
여러분, 예언의 신에 있는 인용구를 여러분 익숙하신 것이 있으시죠?
It says this.
All
who become confused on the meaning of Antichrist will end up on the side of Antichrist.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고 혼돈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How many are familiar with that quote?
여러분 그 인용구절 읽어보신 성도들 보세요.
It's there.
예, 거기 있습니다.
Ronald Reagan
이 레건 대통령은
professed to be a Protestant.
개신교인이라고 그가 고백한 사람이에요.
The Protestants knew who the Antichrist was.
여러분 개신교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교회예요.
But Ronald Reagan became convinced according to his own testimony.
그러나 로널드 레건 대통령 말이죠. 자기가 간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That the Soviet Union was the Antichrist, the Bible prophecy.
소련이 성경에서 말한 적그리스도다. 그 적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So what did he do?
그래서 그렇게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He formed a secret alliance with the Antichrist.
그래서 진짜 적그리스도인 교황권과 비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To bring down the Soviet Union.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린 거예요.
And brothers and sisters, that event
여러분 그 사건 때
changed the truth of Adventism.
바로 이 재림교회의 진리를 바꿨습니다.
Into present truth.
아니 재림교회 그 진리를 현대 진리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That identifi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begun to fulfill its role as the false prophet of Bible prophecy.
그때부터 미국은 이제 짐승을 돕는 거짓 선지자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The United States was no longer protesting Rome.
더 이상 이제 미국은 이제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It was an alliance with Rome.
이제 로마와 동맹한 그런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It wasn't Protestant America anymore.
이제 더 이상 개신교 미국이 아닙니다.
It was apostate Protestantism.
이것은 배도한 개신교 미국입니다.
We've been teaching for 150 years that there comes a point in time when the United States becomes the false prophet of Bible prophecy.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지난 150년 동안 미국이 그러한 거짓 선자의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해 왔어요.
But in the Ronald Reagan years, that changed from truth to present truth.
그러나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그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말해온 진리가 실제 적용되는 현대 진리로 바뀐 것입니다.
Verse 4 is one of the most powerful verses in God's word.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 11장 40절은 가장 강력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예요.
And he predicted that there would come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and the Vatican would form an alliance and sweep away the Soviet Union.
그래서 이 미국과 교황권이 하나로 비밀 동맹을 해서 소련을 무너뜨리고 휩쓸어버린 그때는.
And if you look at this verse, the word whirlwind in the Hebrew describes a mighty sweeping away.
여기에 이제 있는 말씀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마주 나와서 친다 했는데 이 말은 이 히브리 그 원을 보면 아주 이 큰 폭풍처럼 강력하게 휩쓸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And that's just how the historians tell the story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여러분 그래서 소련이 갑자기 이렇게 아주 휩쓸려 당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Almost overnight it's just gone.
갑자기 하루아침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Nobody expected it.
아무도 그렇게 기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But brothers and sisters, what did it do?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Verse 4, it changed the message of Adventism from truth to present truth.
그래서 40절은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말해온 진리를 지금 현재 적용되는 현대 진리로 만든 것이에요.
For 150 years, Seventh-day Adventists have been telling the world there comes a point in time when the United States forces the world to worship the beast of Catholicism.
재림교회는 150년 동안 이제 곧 미국이 세상을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왔어요.
That was always true.
근데 항상 진리였습니다.
But it was ridiculous.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The United States couldn't solve its own problems in the Civil War.
미국은 자기 스스로 문제도 풀지 못하는데.
But we were telling the world the United States would force the world to worship the beast of Catholicism.
그러나 우리는 계속 예언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교황권과 합쳐서 세상을 강요할 세력이 된다고 계속 예언해 왔어요.
First and Second World War, it took a confederacy of countries to bring it to an end.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에 세력들의 국가들의 연합 세력이 생겼죠.
Or even more closer to home. What about the Korean War?
자, 그다음에 보세요. 한국 전쟁.
The most the United States could do there was fight to a draw.
여러분, 그때 미국이 후퇴했어요.
But what's the message of Adventism?
그러나 재림교회 기별은 계속 똑같았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force the whole world.
그러나 미국이 세상을 전체를 강요할 것이다.
Then came Vietnam.
월남 전쟁이 왔어요.
Little tiny Vietnam.
조그만 월남.
And the United States lost.
그때 그 전쟁에서 미국이 졌어요.
And the message of Adventism is there comes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forces the whole world.
그러나 똑같이 재림교회는 그러나 미국이 앞으로 세상을 강요할 것이다라고 계속 예언했어요.
It was true.
그건 진리였습니다.
It was pretty unbelievable.
그러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진리였어요.
But then came the first Iraq War.
근데 이라크 전쟁, 1차 전쟁이 왔어요.
Suddenly the United States has planes that can fly through the air and not be detected on radar.
드디어 미국의 비행기들이 날아가는데 레이더가 잡을 수가 없어요.
They have missiles that can go down the road and make a turn and go down the road and make a turn and hit the target.
미국의 미사일을 쏘니까 말이죠.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고도 골목을 틀어서 들어가서 쏘는 놀라운 그런 미사일이 발견됐어요.
They have bombs that can drop in an air pipe in an apartment house and go down to the very floor where they want the bomb to explode.
비행기에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것이 가이드 돼가지고 가서 바로 굴뚝 속에 들어가서 그 정확한 곳에 터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And suddenly the whole world realizes that the United States is the policeman of the world.
그때 온 세계는 미국은 세계 경찰국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Why?
왜요?
Why did that take place?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Because verse 40 of Daniel 11 had been fulfilled.
왜냐면 다니엘 11장 40절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The counterbalance to the power of the United States had been removed.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미국의 앞에 있는 한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And what we had been teaching as truth was present truth.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파해온 그 진리가 현대 진리가 되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여러분들이시여.
Sister White talks about the fulfillment of Daniel chapter 11 in the first chapter of Testimonies, volume 9.
여러분 그 교회 증언 9권에 보면 이 다니엘 11장에 대한 예언을 현대 진리로 설명하셨어요.
And when she talks about the fulfillment of Daniel 11, she's talking about the last six verses.
이 다니엘 11장 예언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여섯 절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And you know what she says in that passage?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The final movements will be rapid ones.
마지막 사건들은 신속한 것이 될 것이라 했어요.
And the first movement took place in 1989.
근데 그 마지막 사건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사건들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1989년도에 이루어졌어요.
And the next one
그 공산주의 무너지는 것이죠.
그 다음 Daniel 11 verse 41.
그 두 번째 사건은 다니엘 11장 41절이에요.
This is the second step for the papacy to return to power.
그것은 이 교황권이 원래 자기의 왕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소련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단계로 지금 가는 것이에요.
It says, He shall also enter into the glorious land, and many countries shall be overthrown, but these shall escape out of his hand, even Edom, Moab, and the chief of the children of Ammon.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랬어요.
This is the second obstacle for the modern papacy.
이것이 현대 교황권에 이게 있는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He's on a march.
그는 지금 계속 전진 중에 있습니다.
These verses are portrayed as a military struggle.
이것은 이제 군사적인 그 이제 그 투쟁을 말하죠.
In fact, in verse 45,
여기 이제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where it says he'll plant his tabernacles between the seas and the glorious holy mountain.
여기 이제 물 바다와 산 영원한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운다 그랬죠?
Tabernacle means tent.
여러분 이 장막 궁전은 텐트를 말해요, 텐트.
And there are several types of tents in the Bible.
여러분 성경의 텐트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But this tent in verse 45,
이 다니엘 11장 45절에 있는 이 텐트의 종류는
is a war tent.
이것은 전쟁할 때의 텐트를 말하는 것이에요.
This is a tent the ancient kings used that was very mobile. They could pick it up and move it from one battle to another very rapidly.
왕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왕이 거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텐트를 장막 궁전이라고 말했어요.
These verses are portraying the last war of the papacy.
이것은 이 교황권의 마지막 전쟁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45절이.
These are the events connected with the close probation.
이것은 인간의 은혜현이 끝나는 사건과 연관된 것입니다.
That have been clearly revealed.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The second obstacle is the glorious land.
그러므로 여기 아까 41절의 말씀처럼 It's 교황권의 두 번째 장애물은 영원한 땅이에요.
Here's where the glorious land is conquered.
여기에 이제 영원한 땅이 점령됩니다.
Brothers and sisters, There's a lot of ways to show what the glorious land is.
여기 영원한 땅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But
그러나
we're going to let you show what it is.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한 가지 좋은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hose of you that were here last night.
여러분들 어젯밤에 참석하신 분들.
Brothers and sisters, there's two groups here.
여기 두 그룹이 있습니다.
It says that many countries are overthrown.
많은 나라들이 패망됐어요.
But there's one group that escape out of the papacy's hand.
근데 이 교황권의 손에서 피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In the King James version, this word countries, it's supplied. It doesn't belong to the text.
여기에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원래 없어요.
What the verse is saying is that when the papacy conquers the glorious land, many are overthrown.
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원한 땅에 들어갈 때는 많은 나라를 패망시킨다. 원래 나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패망시킨단 말이에요.
Those that are overthrown, this group over here.
여기에 그 교황권이 영원한 땅에 들어올 때 패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y're contrasted with this group.
근데 여기에 패망당하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And this group escaped the hand of the papacy.
이 그룹이 교황권의 손에서 피해 나가요.
Now this word escape, perhaps the most important word in the
여기에
whole
그들이
passage.
손에서 벗어나리라, escape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In the English, you'll see in verse 42 a word escape.
여기에 42절에도 영어 성경에는 이제 피한다는 말이 있어요.
The English has escape in verse 41 and 42, but they're two different Hebrew words.
그런데 이 저 다니엘 11장 41절과 42절에 있는 똑같은 이스케 피한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그 단어 종류가 달라요.
Is it that way in the Korean?
A little bit, but
anyway, let me describe the difference in the definition.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를.
Verse 42, the word escape means finding no deliverance.
42절에 면치 못할 것이므로, 오케이, 이래서 카노테이션네. 42절에 한글 성경에도 그 땅이 면치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고, 부정적으로.
But verse 41, the word escape is different.
그러나 41절에 벗어나리라는 피한다는 뜻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Let me try to put some context to this word.
자 여기 있는 말씀에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In March of this year,
올해 3월 달에,
there was a meeting by invitation only in Oklahoma at the Lifestyle Center of America.
여러분, 오클라호마의 Life Center of America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세미나 한 일이 있었어요.
And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picked the theologian that was the expert on Daniel 11 verses 40 to 45.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전문으로 연구했다는 재림교회 학자가 왔습니다.
He was the man selected by William Shea.
그것은 윌리엄 셰이 목사의 박사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박사였습니다.
Because he did his master thesis on the last six verses of Daniel 11.
다니엘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문장들을 가지고 이제 그 연구한 사람입니다.
And he came to Oklahoma and presented what he understood about these verses, and then I presented what I understood about these verses.
그래서 그분이 먼저 여기에 있는 그 자기의 이해를 쭉 설명했고, 제가 또 다음에 제 이해를 설명했어요.
He would speak for 45 minutes.
그가 45분 동안 설명하고,
then have 15 minutes of questions and answers.
그 15분 동안 또 질문과 응답 시간이 있고,
then I would speak for 45 minutes and have 15 minutes of
questions and answers. 제가 45분 동안 또 제가 강의한 다음에 또 15분 동안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And we had two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se passages, brothers and sisters.
두 가지 다른 이해와 설명이 나왔습니다.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And you need to understand that we were opposed to one another.
서로 반대하게 되었어요.
But he was a genuine Christian, a nice brother.
아주 좋은 그리스도였습니다.
There wasn't any kind of that animosity.
아 서로 무슨 뭐 이제 뭐 원수된 감정은 없었습니다.
But he was a scholar on biblical language.
근데 그는 성경 고대 언어의 전문가였어요.
I'm not.
저는 아닙니다.
He can take the King James.
그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just the English.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and he can tell you what the Hebrew words are.
거기에 그 뒤에 있는 히브리 원어가 뭔지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Then he can give you the definitions of those Hebrew words.
그리고 히브리 그 언어의 그 의미를 다 설명해 줬어요.
And as soon as it turns into the New Testament, he does the same thing with the Greek.
또한 신학을 읽으면서 헬라어를 다 설명해요.
So he, you know, he was a scholar, no doubt about it.
그는 아주 학자입니다. 의심할 게 없죠.
So when it came to verse 41.
근데 41절에 왔을 때
and I was describing how I understand the word escape.
제가 여기에 이 벗어난다는 escape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he interjected.
그가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That's absolutely right.
그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So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the definition of escape that I'm going to give you is right on.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41절에 있는 벗어난다는 escape라는 말은 학자적으로도 맞는다고 말입니다. 학문적으로도.
Even the champions that oppose what we're sharing admit that the definition of this word is right on.
제가 설명한 것을 다른 얘기를 하는 그분도 제가 설명한 이 단어의 뜻을 동의했단 말입니다.
And in verse 41, the word escape.
이 41절에 피한다는 이 뜻은
the primary understanding of that word is this.
이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Whatever escapes,
무엇인지 피해 나가는 그 물체가
from whatever it escapes from,
어디서든지 지금 도망 나갈 때 어디로부터인지
has been in the control of what it's escaping from prior to the escape.
그 전에는 피하여 나가는 그 손에 잡혀 있었다가 이제 피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The illustration is this.
여러분 그 예증이 이렇습니다.
Have you ever reached into a bucket of water?
여러분 물 양동에 손 넣어보셨어요?
And tried to pick up a bar of soap?
물이 있는 것에 그 양동에 이제 비누를 잡아보세요. 비누.
And the soap slips out of your hand.
비누가
like
손에서 딱 빠져나가죠?
That's the perfect illustration.
여러분 그것이 아주 완전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예증입니다.
And it's gone for good.
다시 말해서 이제 비누가 빠져나가는 거죠.
It's formerly been in control of the entity it's escaping from.
그것은 이제 도망 나가기 전에 그 손에 잡혀 있었어요 원래는.
So in verse 41.
그래서 41절은
you have two groups.
두 그룹이 있습니다.
Those that are overthrown.
패망한 사람들이 있고.
That's not many countries. It's many people.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많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나라가 아니고.
But at the same time that these people are being overthrown, there's a group of people that escaped the hand of the papacy.
근데 많은 사람이 잡혀서 패망되는데 거기서 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And this group of people
바로 이 사람들이
are symbolized by three enemies of Israel.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렇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항상 문제였던 세 원수들의 이름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여기.
Now, is verse 41 at the end of the world?
여기 마지막 시대 41절 보시면
Yes, it's just before human probation closes.
이거는 인간의 은혜 시간이 끝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When you see three enemies at the end of the world,
마지막 시대 세 원수도 있는 것을 볼 때,
two of them singular,
두 무리는 단수고,
one plural,
하나는 복수예요.
Who are they?
그들이 누굽니까?
Who are they? It's modern Babylon.
그것은 현대 바벨론이에요.
Edom, Moab, and the chief of the children of Ammon is describing modern Babylon at the end of the world.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현대 바벨론에 대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But it's not talking about how modern Babylon leads the world to Armageddon.
근데 이 여기에선 말이죠 현대 바벨론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끌어 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It's talking about the people that escape from Babylon.
그 중에서 그 바벨론 쓰레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And what do we understand the Seventh-day Adventist?
자, 우리 재림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We understand that the greatest majority of God's people are still in Babylon.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대다수가 아직도 바벨론 교회들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And there comes a point in time.
그때 이제 때가 되면
when the fourth angel's message joins the third angel's message.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합쳐서 큰 소리 외침을 할 때.
When's that point in time?
그때 언제입니까?
It's at the Sunday law in the United States.
일요일 시험령이 미국에서 설립될 때입니다. 그때가.
And then the fourth angel's message begins.
그때 넷째 천사 기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What's the fourth angel's message?
여러분 넷째 천사 기별이 무엇입니까?
Come out of Babylon.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아니에요.
Brothers and sisters, verse 41.
그때 41절은 말이죠.
Is identifying the time period.
그것은 어떤 시기의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When people begin to escape out of Babylon.
사람들이 바벨론 교회에서 피해 나올 때.
So you tell me.
그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At that time period in verse 41.
그때 41절에는 그 시점에 가서는.
When the papacy is conquering the glorious land.
이 교황권이 영원한 땅을 지금 점령했어요.
It's the time period when people are coming out of Babylon.
그때 바벨론에서 주의 백성들이 빠져나와요.
And that time period is the Sunday law.
바로 그때는 일요일 시험령 때인데.
So what's the glorious land?
자, 그러면 영원한 땅이 무슨 땅이겠습니까?
The glorious land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영원한 땅은 바로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And who are the many that are overthrown?
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패망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Brothers and sisters, what do we understand about the Sunday law?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At the Sunday law, you either receive the mark of the beast or the seal of God.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 때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일을 받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Isn't that how you understand it?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With one exception.
하나 예외가 있죠.
What's the exception?
그 예외가 뭡니까?
If you do not understand the issues between Sabbath and Sunday,
여러분이 안식일과 일요일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you don't receive the mark of the beast at that time, right?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So when the Sunday law arrives in the United States,
근데 일요일 시험령이 미국에 도래할 때,
when the papacy conquers the glorious land,
그때 이 짐승이 교황권이 미국을 점령할 때.
And many are overthrown.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패망당합니다.
Who are they?
그들이 누굽니까?
They're people that understand the issue between Sabbath and Sunday.
그들은 안식일과 일요일 사이의 이슈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Who are they?
그들이 누굽니까?
They're Seventh-day Adventists.
많은 재림교인들입니다.
Because at the Sunday law in the United States, God purifies His church.
일요일 시험령이 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때입니다.
And the majority of Seventh-day Adventists receive the mark of the beast.
그래서 재림교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a minority of Adventists receive the seal of God.
그때의 소수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And Testimonies, Volume 5, page 214 and onward says that once we receive the seal of God, then the latter rain is poured out.
여러분, 교회 증언 5권 214페이지부터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 느낌의 성령이 우리 위에 부어진다고 말씀했어요.
And under the power of the latter rain, we begin to proclaim the loud cry message.
그때 느낌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큰 소리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Come out of Babylon.
바벨론에서 나오라.
And those of God's children that are still in Babylon begin to come out and stand with God's people.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나와서 주의 백성들과 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Inspiration teaches that
first, 영감은 말씀하기를.
First, the Sunday law in the United States, then every country on the globe follows its example.
첫 번째, 미국에서 일요일 혁명 시작하고 모든 다른 나라가 다 따른다고 했습니다.
The second obstacle for the papacy is the glorious land in verse
그리고
41.
그리고 두 번째 교황권이 회복되기 전에 앞에 있는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영원한 땅이에요.
The third obstacle is verses 42 and 43.
그래서 영원한 땅은 미국 그 이제 그것을 쓰러뜨리는 것인데 세 번째는 바로 42절과 43절에 있습니다.
It's the countries of Egypt.
그것은 애굽이라고 설명돼 있어요.
Now, brothers and sisters, there's a rule.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죠.
How to determine what a symbol in Bible prophecy is.
성경의 예언에 있는 상징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원칙이 있어요.
The most important rule.
가장 중요한 원칙.
You know what it is?
그럼 뭔지 아십니까?
Context.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What's a lion in Bible prophecy?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 무엇입니까?
A lion is Christ.
여러분 사자는 그리스도일 수 있고
A lion is Judah.
또한 이 사자는 또 유다일 수 있고
A lion is Babylon.
또 바벨론일 수가 있어요.
A lion is Satan.
또한 이 사자가 마귀로 상징될 수도 있어요.
In Bible prophecy.
이 성경 예언 가운데서.
It has to be determined by context.
그러므로 그 사자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Bible prophecy teaches a restoration of the power of the papacy.
그러므로 이 성경 이 예언은 교황권이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And Sister White says every nation will be brought under the authority of Rome.
그래서 이 화이프님 말씀하기를 이 전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교황권의 세력 밑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So when we see Egypt in verses 42 and 43.
그래서 42절 43절에 애굽을 볼 때
and the papacy's conquering the countries of Egypt.
이 애굽이 교황권이 애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한다고 말하는 것은
right before probation closes.
인간의 은혜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인데
by context.
바로 그 내용 자체를 볼 때
Egypt symbolizes what it most often symbolizes in the Bible. It symbolizes the world.
그래서 이 애굽은 여러 방면에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애굽은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언어라고 말입니다.
Over and over again, inspiration uses Egypt as a symbol of the world.
여러분, 그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영감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징되었습니다.
Worldliness and inspiration.
이 영감에서 이 세속적인 것들은
is longing for the leeks and onions of Egypt.
그것은 애굽에 있는 양파와 마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상징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The plagues of Egypt
애굽에 있는 재앙들은
symbolize the seven last plagues that fall on the world.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떨어질 일곱 재앙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Verse 42 and 43 is telling when the papacy conquers the entire world.
그래서 42절 43절은 이 교황권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And it says the world will not escape.
그때 세상이 그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It puts it in a financial context.
이것은 아주 이 경제적인 그런 내용 속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Since he's going to come in control of his gold and silver and precious things.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라고 했어요.
Is that how we understand it?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During that time period, if you don't have the mark of the beast, you can't buy or sell.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못 받으면 사고 팔고 못 한다 했어요 예언에.
Now, brothers and sisters, modern Rome.
여러분 보세요 이 현대 로마는.
Is illustrated by ancient Rome.
고대 로마의 상징으로 설명돼 있어요.
How many obstacles did the papacy have to overcome to take control of the world in 538?
여러분 538년도에 교황권이 그 힘을 구축할 때 그 앞에 어떤 세 가지의 장애물을 없애고서 그가 그 힘을 구축했습니까?
Three horns.
세 뿔을 뽑은 다음에 했죠.
Daniel 7 said three horns would be taken out by their roots in order for the little horn to arise.
자두뿔이 올라와서 열 뿔 가운데 세 뿔을 뽑아서 없앤 다음에 교황권이 되지 않습니까?
Let me ask you a question.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How do you, what historical event do you show a non-Adventist to identify the starting point for the 1260 years of papal rule?
여러분들, 교황권이 1260년의 기간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재림교의 기별을 모르는 비재림교인들한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세요?
How many know what that historical event was?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안 하면 손 들어보세요.
No. No. That was 533. Justinian.
그것은 이제 지금 말한
그것은 533년 있었죠.
Now I say I asked this question on purpose.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제 의도가 있어요.
I just recognized this condition of We Adventists a few months ago.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이러한 상태인 것을 제가 이해했어요.
At the beginning of Adventism,
처음에 재림 운동이 시작됐을 때는,
the pioneers knew the story of Rome.
우리 선구자들은 이것을 다 알았어요.
They knew the historical event that allowed you to say 538 is where the papacy began to reign.
538년도에 왜 이 저 교황권이 주권을 갖게 됐는지 시작점의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이 잘 알았어요.
But we don't know it anymore.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몰라 이걸.
Here's the historical event.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In March of 538,
538년도 3월 달에
the Goths,
이 고트족이
the last of the three horns,
이 세 부족을 쓰러뜨린 세 번째 부족인 고트족을
who had been in control of the city of Rome,
이 로마시를 정복하고 그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They packed up their tents and they disappeared not only into the geography of Europe but into history. They never existed
그때
again.
그때 교황권이 그들을 침으로 해서 그들이 거기서 물러난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않게 완전히 소멸돼서 없애져 버리고 말았어요.
The last of the three horns was removed in March of 538.
538년도 3월 달에 세 장애물 세력 세 뿌리 완전히 뽑아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설립되었습니다.
And the papacy began to rule the world.
그래서 이제 교황권이 세상을 정복해서 다시 시작했죠.
The modern papacy has three obstacles.
현대 교황권도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세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The King of the South.
제일 처음에 남방왕.
It was removed in 1989.
그것은 1989년도에 소련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But brothers and sisters.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What removed it was an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Vatican.
여러분 그런데 그 첫 번째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교황권이 연맹을 동맹을 해서 그 일을 했어요.
The defense for the United States was Protestantism.
여러분 그 이 미국은 개신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The defense was removed.
아니요. 이 개신교회의 방어선이 그렇게 이 교황권과 연합했을 때 개신교회 방어선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소련이 무너지려고 동맹했을 때.
The next step is the conquering of the United States in verse 41.
그래서 41절에 가서 이제 교황권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입니다.
It's just ahead.
바로 그것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And at that point,
그때 가면
Our probation as Seventh-day Adventists in the United States closes.
그때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교인 교인들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And we either receive the mark of the beast or the seal of God.
그때 우리가 짐승의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And we have to prepare our character for that test before it takes place.
우리는 그때의 환난에 서기 위한 성품을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After that, the
그
world
이후에,
is conquered.
그 이후에 이제 이 미국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The third obstacle is conquered.
세 번째 이제 그 장애물이 또 이제 무너집니다.
The papacy's deadly wound is healed.
그때의 이 죽었던 상처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It's returned to power.
다시 자기의 원래 권세로 돌아옵니다.
And then the message.
그다음에 저 기별이 있습니다.
It's always the same structure.
아주 항상 똑같은 규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Daniel 11:40-43 tells how the papacy returns to control the earth.
여기 다니엘 11장에 이 어떻게 이 세력이 다시 지구상에 도래하는가?
Then the message.
그다음에 기별.
Revelation 17 how the papacy takes control of the earth.
계시록 17장에 이 교황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
Then Revelation 18 the message.
18장 기별.
Revelation 13, same story.
여러분 계시록 13장 같은 얘기입니다.
Revelation 14, the message.
14장 기별.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들이시여.
We're just before verse 41.
우리가 지금 41절 바로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And you can see it going on.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죠.
The only other line of prophecy you need to bring together to this to make it really clear.
여러분 이렇게 예언의 라인들을 갖다가 합쳐볼 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Is the role of radical Islam in Bible prophecy?
여러분 그런데 성경 예언 가운데서 과격파 이슬람 세력이 여기 등장합니다.
Because radical Islam is going to torment the United States into a Sunday law.
여러분 이 과격파 이슬람 세력이 미국을 괴롭히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이 오는 것입니다.
Shall we pray?
기도하십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light that you've given us here at the end of the world.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서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But we acknowledge that we haven't studied as we should.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연구해야 할 만큼 다 연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We ask that you'd give us the burden to become faithful stewards of this message at this time.
이 시대 이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So this message might deliver a conviction to each of us individually that we need to prepare.
그래서 준비해야 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확신시키고 감동케 해 주시옵소서.
But it almost also would give us a conviction that we need to be about our business of warning those around us.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Lord, let us be among those that are within the glorious holy mountain, not be among those that are in the seas.
바다의 물 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산에 포함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We ask that you'd continue to be with us throughout the rest of these meetings.
오늘 하루 종일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We thank you for your presence so far in Jesus' name.
또한 Amen.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신 임재로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테이프,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 월간지입니다. 둘째로 생애 빛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연구 통신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